再
说一句，你常常可以你来说하나님그심플하고명쾌한진리앞에서참우리는속절없이방황하고있는것같습니다하나님우리가주인임이드러나고하나님께서우리에게위의옷을입히시니복음이진대하나님그것마저도인정하고싶지않은인간의자존심그부서지고깨져야할옛사람의자존심이그하나님의말씀앞에서이시간에도산산히부서지게하여주옵소서예수님의이름으로기도합니다로마서14장 로마 교회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냐, 아니면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냐, 이런 것 갖고도 많이 다투고 그랬죠. 그죠?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그래도 그 수천 년간 자기들이 지켜온 안식일이니까 그 지켰는데,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이방인들은 그 주일을, 썬데이를 그 주일로 지키자, 안식일로 지키자,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이제 또 싸움이 있기도 하고, 포도주는 발효한 거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발효를 안 한 걸 써야 되느냐, 이런 또 다툼이 있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걸 갖고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차서 쓰는 거야, 로마 교회에다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너희들이 니들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옳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행하는 어떤 의식이나 관습이나 이런 거, 그죠?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이제 비슷한 그 이야기를 좀 했지만,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시온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그러죠, 그죠? 그리심산에서 하는 게 맞아요, 시온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들은 아무데나 해도 된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장소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그런 형식 같은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 같은 것도 아주 전통적인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서 자란 분들은 가끔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왜 찬송가를 이렇게 많이 안 부르냐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예배 중간에 왜 뭐 무슨 회개의 기도 이런 거 왜 안 하냐 뭐 이렇게 이제 저한테 따지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예배의 순서는 다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교회 사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고 기독교 강요에다가 이제 예배는 이런 식으로 하라라고 써놓은 거기에 준하여 뭐 좀 보태고 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예배 순서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예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찬양,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 지금 교통하고 있다는 증거로 기도가 있고, 그리고 내 아들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들과 나는 이제 대화가 통하게 됐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아, 감사하다, 그러니까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세상의 힘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여 우리 하나님께 항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가 헌금이죠, 그죠? 세상의 힘에게, 힘의 그 총화, 이걸 갖다 세상의 힘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게 돈이니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얘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얘를 정복했습니다 라고 해서 버리는 거야, 헌금통에다가.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걸 버리면 돈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사람들은 나를 목숨처럼 여기고 벌벌 떠는데 이놈은 나를 버리네. 이게 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은 버리는 거야. 돈은. 나를 같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 복이란다. 이게 축도죠. 그러니까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런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다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들어가면 그게 창세기잖아요.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의 그 내용.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만 들어가면 그냥 예배인 거예요. 거기에 뭐가 뭐 무슨 기도가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근데 그거 뭐 꼭 그런 그 뭐 교회가 모여서 그런 의식을 같이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정, 뭐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어지지도 않고, 그것에 그냥 부화, 내동하여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앉아있는 그런 집단에 가서, 굳이 나는 어떤 정해진 날, 그런 형식을 해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강박관념 갖지 않아도 돼요. 주변에 진짜 올바른 그런 교회가 없으면 교회 안 가도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뭐하러 그런 쇼하는데 연극하는데 가갖고 헛된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냥 그런 거, 그 먹고 마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럼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죠. 그럼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가 뭐라 그랬죠? 사다크. 하나님과 나와의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두 존재가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가 서로가 요구하는 그 관계가 요구하는 것들을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그 완벽한 상태를 우리가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관계 맺고 있는 대상에게 성실하시고 완전하시다 뜻이죠. 그래서 그게 의예요.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 의의 관계를 올바로 맺을 수 있어요? 없어? 어떤 존재도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구를 다 들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걸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존재일 수밖에 없느냐를 가르쳐주는 게 사탄의 타락이고 인간의 타락이에요. 아, 하나님이 도대체 정신이 있으신 거야 없으신 거야?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응? 왜 타락을 하게 만들었어? 왜 천사를 타락하게 만들었어?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그 자꾸 이제 저한테 교인인데 그런 질문들을 하죠. 조직신학적 질문들을 이제 막 하시는데 그 이제 기독교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이 인문과학 지식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글도 잘 쓰시고 똑똑한 분인 것 같더라고. 근데 자꾸 그냥 그런 것에 관심이 가요. 아니, 하나님이 그 인간을 뭐 애초에 그냥 뭐 죄를 안 짓게 만들어 놓지. 아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창조한 게 어떻게 죄를 짓고, 아, 그 죄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이런 식의 어떤 논리나 과학으로 자꾸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머리만 혼란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변증하지 않으세요. 나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 나이며 나는 원래 이러이러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살다가 왜 천지를 창조했는 줄 알아라? 뭐 이런 식의 접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근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느 시점에? 네, 시간의 시작이 왜 시점일까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언제 천사를 만들었고 그때 그 이후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천사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지구에서 뭐 사람을 만나서 뭐 사귀다가 그 사람을 미혹하여 이런 걸 설명하지 않고 그냥 마귀가 뱀이 되어 내려와갖고 인간을 미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면에 그걸 우리가 추론을 해서 섣불리 소설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했는가, 그분의 피가 필요했는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해서 그 의, 하나님 나라는 의다라는 건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모든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이다 그러죠. Filthy rag. 그건 똥꼴레라는 뜻이거든.
걸레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걸레를 filthy whale라고 이사야가 쓴 단어가 그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더러운 옷.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인간 중에 최고로 착하게 살아낸 사람의 의가 더러운 옷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다 없다. 똥꼬리를 어디다 뒀습니까? 빨리 벗겨야지. 애가 나가서 개똥에 넘어져갖고 왔는데 그걸 잘 때까지 계속 입혀놓는 엄마가 있어요. 얼른 벗겨서 갈아입혀야죠. 아니면 그 위에다가 또 덧입혀? 벗기고 씻겨서 새 옷을 입혀야죠. 그게 새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를 물로 씻어 예수의 피로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옷, 인간의 행위를 다 찢어갈기고 깨끗이 하나님의 물로 씻어요. 성령의 물로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옷으로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와 이제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시는데 이 예수로 옷 입은 그 자의 알맹이는 계속해서 똥꼴레를 입었을 때와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데 예수라는 옷만 보시겠다고 했잖아요. 지성소에서 그 벗개 위를 피로 확 덮어버리는 건 내가 그 밑에 있는 인간의 실수는 안 보고 있는데 내 아들의 피만 보겠다라는 뜻이니까 나는 옷만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의 옷 때문에 야곱이 축복받은 것처럼 나는 옷만 보겠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예수라는 옷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입혀졌냐면 이 예수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걸 다 충족을 시켰잖아요. 그걸 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옷을 내가 입었다라는 걸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걸 내 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됐구나를 인정하는 거가 의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그 마지막 설교를 보면 이제 필치어타고 마지막에 그냥 있는 마지막 한마디 유언처럼 한 설교에서 보면 그분이 디트리트 본헤퍼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요. 본헤퍼가 누굽니까? 행위, 인간의 행위. 히틀러 암살하려다가 감옥 들어갔고 지금 젊은 지성들에게 사회복음, 뭐 민중신학 이런 그거 하는 사람들에게 영웅이죠. 본헤퍼는요. 순교당했으니까요. 근데 로이드존스 목사님은 본헤퍼를 완전히 무시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학은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설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분의 책에는 뭐 많이 나오죠. 본헤퍼는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그래요. 살아봐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점점 불행해질 거야. 나는 몰랐다. 자기는 그 전에 몰랐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하는 마당에 너희들에게 얘기할 텐데 그렇게 한번 노력해봐라. 너희들은 점점 불쌍해지고 불행해질 것이다. 그건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내가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을 행위로 옮기면서 거기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노림수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 그것이 진짜 좋은 것 같니?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옳다라고 잘난 척하는 거 그거 나쁜 거야 교만이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은 얼마나 교활한지 내가 옳아요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겸손하고 그 이런 그 낮아진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어때요? 이만하면 괜찮죠?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잘났어. 이거는 아직도 얼치기고 진짜 이 교활한 놈들은 나 그냥 나 자식으로 겸손해지면서 그걸로 자기를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거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연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게 난 줄 알고 스스로가 자기를 칭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유, 뭐 일은 숨어서 해야지. 그러면서도 항상 흔적을 남기죠. 눈치는 챌 수 있게. 그러면서 나중에 그냥, 아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몰라요. 다 알려놓고. 그런 노림수. 그걸 들킨다니까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다. 그냥 거저 입는 거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는 거저 입혀주는 거예요. 그냥 거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요. 나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기쁘게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우리 죽음을 참 쉽게들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 애가 우리가 이렇게 유추하고 추론한 그리고 정의한 죽음을 그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시해서 그분의 죽음도 이런 죽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냥 막연하게 추측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수영을 하다가 수영장에 여러 번 빠졌는데 진짜 이게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애들 보통 이렇게 겁이 나서 멀리 안 나가는데 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겁이 없어가지고 그냥 쫙까지 나가는데 빠진 거예요. 쑥 빠져갖고 뭐 근데 제가 이게 그 둘째 아이가 항상 저 우리 할아버지도 삼형제, 아버님도 삼형제, 저희도 삼형제인데 항상 둘째들이 문제예요. 저희 둘째 바로 밑에 동생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근데 그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걔가 뭐 국민학교 졸업 때인가 언젠가 부모님이 한 번도 안 가셨대요.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건데 자기한테는 신경 안 써서 부모가 신경을 너무 안 써서 졸업식에도 안 왔다. 그것도 국민학교 졸업식 딱 한 번 안 간 건데 그런 걸 아주 꼴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이 둘째들이 문제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 녀석은 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보니까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 항상 아래에서도 치고 위에서도 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뻐요. 그리고 또 잘 따르고 그냥 제가 집에 가면 항상 옆에 붙어있어요. 숙제도 제 옆에 앉아서 하고 제가 영화 보면 그 아이도 같이 보고 뭐든지 같이 해요. 그런데 뭐 그 녀석이 쏙 빠지니까 사람이 눈이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제가 수영을 해갖고 갔어요.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파도가 저쪽에서 밀려오는데 사람이 앞으로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애는 자꾸 빠져갖고 근데 당황이 되니까 제가 물을 먹기 시작하는데 수영을 해갖고 가는데요 그 바닷물을 계속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한테 가기 전에 내가 죽게 되겠어. 목 가서 힘이 빠져갖고 어떤 희망이 있어야 이 힘이 나서 가는데 애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제가 가는 데에는 이게 너무 역부족인 거야. 그러니까 몸에 힘이 빠지니까 계속 아래로 제가 이제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갔죠. 가는데 그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내 애도 죽고 나도 죽겠구나. 진짜 죽음이라는 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구나. 이 죽음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죽이 빠진 애가 내가 아닌데도 내가 이렇게 이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힘을 치고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아닐 것 같아요. 모르는 애가 거기 빠져있으면 119에 신고하고 아이고 어쩌면 좋아 그랬을 것 같아요. 힘이 없는데 내가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도 계속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남의 애인데. 근데 내 애니까 내가 조금 더 가면 이제 죽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어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야 하나님 부르면 언제든지 또 간다며. 아니 그리고 죽음은 유익이라면서.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해?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두려웠거든요. 물을 한 모금 먹을 때마다 죽음이 나를 덮쳐오는 것을 느끼는데 너무 무섭다. 다행히 이제 이 구조대가 와가지고 이제 둘이 다 살았어요. 쪽팔리게 물만 왕창 먹고. 아, 박수 좀 잘 안 되네, 막 이러는. 뭐야, 그거. 자기 얼굴을 더 먹고 있어. 아, 정말.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죽음에 이렇게 무관심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헤엄치는데, 그 망망대해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 나 혼자 쳤다니까요.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헤엄 안 쳐줬어요. 옆에서 으쌰으쌰 힘내 응원도 한마디 안 해주고 내가 혼자 헤엄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관심하더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관심한 죽음이 진짜 죽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관심을 가진 죽음이 있는데 그게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보다 그 아들의 목숨을 주고 산 당신의 백성들의 그 죽음에 왜 하나님이 무관심할까라고 생각했더니 우리가 생각하고 추론하고 있는 죽음은 그건 죽음 아니다라는 걸 그런 거기에 대한 도달하게 됐죠. 우리가 이 육신의 목숨 하나 끊어지는 거 이건 죽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죽음이 뭔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가 죽은 죽음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숨이 끊어진 죽음 정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 죽음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의 그 죽음. 내 아들이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물에 빠져 죽어도 그거 죽은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무관심한 거예요. 이미 얘는 살려놓은 자이기 때문에 죽든 말든, 우리가 오늘 저녁에 살펴볼 텐데 우리는 지금 묵시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이따가 70일회를 갖고 그 부분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마지막 한 일회를 우리가 지금 사는 건데 제가 그 독일 논문 중에 한 13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을 하나 발견해갖고 한 3일을 그걸 읽었는데 말이죠. 정말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 너무 어려워서.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정리를 다 못했어. 아직 한 20페이지도 남았어. 이런 적이 없었는데 보통 화요일날 다 그 정리를 해놓고 수요일날은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원고를 타이핑하기 시작하는데 아직 읽지도 못했어.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여러분이 그것만 알면, 제가 그때 읽으면서도, 야, 어떻게 이런, 이 성경을 이렇게 본 사람들이 진짜 있었구나, 라는, 제가 감탄을 하면서 본 근자에서 보게 되는 음마를 발견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린 지금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를 사는데 그 한 일에가 뭐냐면 묵시의 세계인 거예요. 오는 세대와 그 지금 현 세대가 오버랩되어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잖아요. 그죠? 천국이 이미 하나의 나라가 들어왔으니까 거기 오는 세대라고 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시대라고도 시대라는 단어도 없어요. 히브리 단어 세대라고 하고 그러니까 오는 세대가 영적 세대이고 하나님에 의해 완료된 세대. 지금 이 세대가 역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오버랩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완료된 상태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면서요. 하나님 나라는 오는 세대거든요. 근데 이 세대와 지금 오버랩되어서 이 세대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런 돌연변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는 세대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그냥 거기는 영원한 현재밖에 없어요. 영원한 현재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만 묵시 세계 속을 묵시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완료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완료된 나라를 설명하고 증거하기 위해 잠시 그림자로 펼쳐진 세상 속에서 사는 건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영역과 빠진 똥이란 거예요. 이게 말라기의 이 주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행위는 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살아있는 존재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이제 영원 속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헤어 맞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아들을 살리러 갔을 때 왜 날 안 도와주세요? 근데 그때 뭐 기적이라도 일어나갖고 발에 갑자기 프로펠러가 달려서 앞으로 그냥 쑥 가게 돼갖고 아들을 구했다. 그럼 요걸 간증하러 다니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가 묵시를 사는 사람입니까? 역사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역사 속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간증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순 인간과 인간이 얻은 유익만이 가득 차 있죠, 관념에. 거기 어디에 하나님이 드러나 있습니까? 그러면,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인간들. 우린 진짜 몰라요. 죽음조차도 뭔지도 모르고, 또 산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게 성도인 거예요. 티끌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로 출발해서 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신앙관 보세요. 나, 구원받기 전에 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 그죠? 구원받기 이전에 나가 있었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개입됐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가 우리의 관심사 아닙니까? 다 나예요.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잠시 파견된 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니, 우리는 항상 변화된 나를 추구하고 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예배당에, 그 변화된 나를 추구하기 위해서 무슨 도덕 강연이나 뭐 윤리 강연 이런 그런 데 나와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들 앉아서 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살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요?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내놓는 삶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변화된 삶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격발시켜내는 건 하나님이 진짜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끔 허락하는 거지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 롤모델들을 찾아요. 그 롤모델의 실체를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메시로 갈라서 한번 보면 깜짝 놀랄걸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교회는 인간론부터 거기서부터 어긋나 있는 거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캐톨릭처럼 로마 캐톨릭처럼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서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로마 캐톨릭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성선설을 주장하는 거죠. 기독교는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악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러면 선한 게 남아있고 이 세상이 인간을 점점점점 잘할수록 악하게 만드는 거라면 왜 유치원에 가면 그 급분이 바르고 정직하게 아니 애들은 선하다면서요. 근데 그 애들에게 왜 바르고 정직하게를 가르칩니까? 그 자체가 니들은 악한 놈이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아니 유치원 애들이 여러분 인간은 나면서부터 거짓말을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애기들이요 울고 싶지 않은데도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가짜 울음을 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거짓을 달고 태어나는 거예요. 울 일이 없는데 밥을 먹어야 돼 혹은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저렇게 그냥 드라마에 빠져서 나를 보지도 않는구나 울어.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인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뭘 얻어내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거짓을 저지르는 존재다. 이게 뭐가 선한 존재입니까? 나면서부터 악한 존재가 죽는 날까지 죄만 내놓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피조물도 존재일 수 없구나. 가치일 수 없는 거구나.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내 백성들은 당신이 택하여 그냥 이렇게 당신의 은혜로 싹 옮겨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거 인정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 맡긴 역할들이 있잖아요. 넌 죽는 날까지 감도지만 하다가 막판 뒤집기로 내게 와라. 그러면 그렇게 갑니다. 김대도 너는 무죄한 사람 도끼로 때려 죽이고 마지막 간수 몇 명한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나 같은 자도 용서하는 거다. 라는 거 이야기하고 와. 그럼 불러 가는 거야. 너는 나면서부터 그냥 착하고 순하고 그냥 선하게만 살다가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저렇게도 사는구나 라는 거 한번 보여주고 와. 저처럼 왜 웃으세요? 그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맡겨지면 그 역할대로 수행하다 가면 되는 거지 내가 거기에서 자꾸 드러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뭐 무슨 뭐 그냥 장황하게 저에게 무슨 뭐 질문을 하면서 지 갖고 있는 신학과 교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어떤 것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왜 그분이 내 삶에 필요한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라는 그 지경에 처해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땀이 피가 되는 듯한 고통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문화를 알죠. 근데 저마다 그냥 자기의 어떤 어줍지 않은 종교 행위들을 내놓고 자기가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죠. 어려운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요, 여러분, 진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나요? 늘 나라는 존재는 내 유익 앞에서 변화되고 움직여요. 유동적이에요, 나는. 근데 이 나라는 존재가 이미 유동적이고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변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가 좀 더 많이 나오느냐 덜 나오느냐 거기에 따른 거예요. 달린 거예요. 수많은 위인들이 그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실수를 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히 성경 안에서 많이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도드라지게 오롯이 보여주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말도 안 되는 살인 교사까지 그래 놓고도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 있는데 많은 이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그의 삶을 동경했다고요. 롤모델로 삼았다고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오는 사람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안 죽이냐고요. 여러분, 부하들이 그걸 봤을 때 다윗이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이거 살려주면 자기가 언제 극한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내가 못 죽인다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옷만 살짝 베고. 멋지죠?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안을 이렇게 싹 베어서 뒤집어 보니까 시큼 썩은 고기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무죄 한 자의 죽음으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를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보내면서 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는지 아세요? 아, 내가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계속 거부해? 야, 나 생각해보니까 너무 열받아 죽겠다 라고 보내서 막 가는데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라고 했더니 모세가 안 간다 안 간다 그러니까 아, 그래도 가야 된다고 아, 그래 알았어 그럼 갈게요 그리고 가는데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어, 하나님 삐졌나 갑자기? 모세가 누군가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역할로 부름을 받았어도 그가 뭐가 잘나서 선택된 게 아니라 그조차도 할례 하나님이 스스로 쪼개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 창세전 언약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간이 의로워지는 거. 에베소서 1장. 그 은혜에 구원받지 않으면 너도 죽을 놈이다를 먼저 가르쳐 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에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아니, 점도 없고 흠도 없다고 자기는 자부하면서 사는 인간이 어떤 존재가, 무죄한 존재가 죽어가는데 그 옷을 맡아갖고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겁니까? 도덕과 윤리로 무장하여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 집단의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을 쪼개보니까 살인자라고 드러났더라는 거죠.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난 죄인 중에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지훈 감독이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를 만들고 아 악마를 뭐 제대로 그려놨다고 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 최민식과 이병헌이 나와서 그 사람은 악마의 이응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악마성을 그대로 그래도 조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름을 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없어요. 인간은 악마를 그려낼 수가 없어요. 신앙 안에서 이 성경 안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인간 속에 있는 악마를 절대 그려낼 수 없어요. 악마는 그 정도가 아니다. 사람 몇 명 죽이고 그거 뭐 고기 뜯어먹고 그 정도가 인간의 악마성이라고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근데 그보다 더 악한 것이 들어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그걸 폭로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세요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수시로. 그렇대요. 여기 와서 무슨 뭐 괜히 사람들과 교제하고 뭐 즐거워하며 여기서 기쁨과 행복을 얻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 오신 분이 뭐 오늘도 저한테 이메일을 써갖고 8명이 왔는데 7명이 다시 전교회로 돌아갔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첫날 와서 새신자들 밥 먹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대요. 그 교회 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좀 우리가 잘못하는 거,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 와중에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무관심한 한패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남아있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군데, 내가 갔는데, 전화도 한 통 안 하냐? 네, 너는 뭔데? 네가 뭔데 전화를 해줘야 되냐, 내가? 독수리가 자식을 그냥 둥지에서 확 밀어가지고 사는, 나는 그 놈만 살리는 것처럼 처음부터 아니, 뭐, 자기가 뭔데 그렇게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이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는 것도 다 죄입니다. 왜요? 나는 이 정도인데, 당신들이 내가 이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정도로 안 봐줄까봐 수줍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 부끄러운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와서 사람들과 친해져갖고 거기에서 행복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기쁘고 평강한 것을 얻으려고 해야지. 왜 내가 이 속에서 좀 더 두드러지고 돋보이기를 원하냐.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죽다가 결국 진짜 죽음이 뭔지 우리가 알게 되는 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죽음조차도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함부로 죽고 싶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죽음 아니라니까요. 진짜 죽음을 죽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살려놓으셨겠지. 그냥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겪어야 할 것들 다 겪게 하시고, 네?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세요. 모든 인간의 고통의 총량은 동일하다. 어떤 교수님이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책을 써갖고 그걸 보다가 아 고통 총량의 법칙 이게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이구나. 지랄 총량의 법칙이 뭐냐면 그 자기 딸내미를 키우다 보니까 애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너무 지랄을 떨어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어떤 애는 이렇게 사춘기 때 지랄을 다 떨고 어떤 사람은 늦바람이 들어서 늙어서 지랄을 떨고 근데 딱 합쳐보니까 지랄의 총량은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지랄의 총량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고통 총량의 법칙. 모든 인간은요 똑같은 고통 그 겪어야 할 분량의 고통을 다 겪게 돼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많은 대로 그 고통이 우리가 보기 때는 좀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하지만 있어요 그 안에. 근데 그걸 합쳐보면 내가 없는 가운데서 망한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 고통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내가 선악의 구조로 내가 판단을 해갖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아니에요. 잘 견디시고 이기시면은 좋은 날이 옵니다. 기다리세요, 그날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상고하고 의미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알아가고 하나님 속으로 더 깊이 숨어 들어가는 그러한 진짜 가치 있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게 해주옵소서. 엉뚱한 것 추구하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헛덕거리게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누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